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는지 제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내용 중에 건질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39장의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뭐 거의 46장 가기까지 이제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그냥 쭉 가고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뭐 영웅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레슨을 받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좀 굉장히 좀 평이하고 또 아울러 굉장히 좀 조잡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스토리라인 전체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읽어보셨으니까 대강 알겠지만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쓸만한 사람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남겨진 자들은 누구였냐면은 39장 10절에 보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그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땅을 소유했던 이제 지주들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남아 있는 땅만 널브러져 있고, 사실 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무런 소유도 없는 빈민들, 그러니까 뭐 정말 삶에 별로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이제 땅을 그냥 주면서 너희가 그냥 읽어라, 이제 이렇게 남겨두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바벨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파워가 비어져 있는 베큐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권력이 이 공백이 생긴 이곳에 그대로 사람들을 둘 수가 없으니까 사반이라고 하는 이제 서기관의 손자가 되는, 사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도. 근데 이 손자가 되는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거버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름을 하고 이제 바벨론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남은 겁니다. 이제 이게 40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다리아라는 사람은 좀 심성이 좋고 그냥 좀 편안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겨져 있던 사람들도 뭐 다 버려진 땅들이지만, 그러나 보니까 거기에서 뭐 포도도 나오고 여름 과실들도 좀 맺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또 바벨론과의 전쟁하는 통에 그 난리를 피해가지고 피난 갔던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각자 피난했던 장소에서부터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면 땅도 있고 먹을만 하다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다리아 주위로 모이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되면 나름 뭐 없어질 거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좀 살만한 좀 안정된 상황이 조금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파워 베큐미 있으니까 나름 좀 유력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모여들면서 일종의 파워 스트러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고 뭐 대장들이고 하여튼 이런 일종의 군대를 거니는 그러한 사람들, 거닐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대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다른 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위험해지면 와서 도왔어야 되는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밖에 남아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니까 이제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름대로 자기 군인 몇을 이끌고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이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그 일종의 권력 그 스트러글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왕의 종친의 손자고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나름대로 그 레주메는 괜찮아요. 뭐 족보도 좋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왕을 지켜야지 왜 왕을 안 지켰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긴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특별히 암몬 쪽의 어떤 암몬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다리아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군인인데, 이 사람의 배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와서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 이제 파워의 그런 스트러글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이 아마 개별적으로 읽었겠지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리아 그 총독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암몬 왕에게 사주를 받고 온 사람이고, 결국 암몬이 이 지역을 다 지금 지배하고 싶은데, 암몬은 이스마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땅을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걸림돌이 되니까 총독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하난이 이런 제시를 합니다. 나한테 허락을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이 말을 듣고 전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하는 말이, 아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이스마엘을 오해했다.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도리어 거꾸로 설득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마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이 몇 명 사람을 데리고 그다랴 총독하고 밥을 먹는 그런 신용을 하다가 결국은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암살하는 거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 순간에. 도대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원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자기 나라가 망하면 이웃나라에 빌붙어서라도 자기 어떤 권력을 확장해보고 뭔가 자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가끔 역사 속에 등장하죠. 아마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결국 그달랴를 죽이고 그달랴 주위에 있던 모든 인물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 디테일이 보면 이 사람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80여 명이 되는 이스라엘 그 족속에 이제 남겨졌던 사람들이 하여튼 흩어진 땅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수염에 손을 대지 않는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도 찢겨지고 몸에다가 상처까지 낸 상태로 아주 피를 흘리면서 예물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가서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대강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이 다 죽여요. 그냥 다 학살시켜요 그냥.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뭔지 몰라도 좀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다 죽으니까, 다 죽임당하니까.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80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누가 여러분을 좀 해하려고 하면 내가 저기 은행에 숨겨둔 게 많은데 나밖에 세이프를 못 여니까 나 죽이면 너 그 돈 못 가져.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스마엘이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되겠다고, 그렇죠? 한 나라를 송두리째 먹겠다는 인간이 요거 얼마 있겠다는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요거 돈 좀 챙겨보려고 한단 말이죠. 결국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이스마엘은 여기에 별로 이렇게 정말 조그만 좋은 이미지도 남기지 않는, 나중에 보면 쫀스럽고 굉장히 소인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의 심볼로 여기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사 왕이 팠던 그 물구덩이죠. 물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이제 물을 모아두는 저장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물이에요. 이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구덩이인데, 상징적이죠 굉장히. 근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시체들을 던져버리는 이스마엘에. 이스마엘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이다. 이스마엘은 파괴자다.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스마엘을 대적하는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제 그림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요하난이 여기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아,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만약에 요하난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에 의하여 암몬 족속에게로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등장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끝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가 있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암몬이 아니라 애굽으로.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42장부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한마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요하난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치? 별 재미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쭉 했습니다. 흥미로우세요? 재밌나요? 몇 분은 벌써 약간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몇 분은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시고, 아, 이런 지루한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근데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몰랐죠? 지루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 지루했어요. 여러분 소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 이끌고 서로 싸우는 이런 스토리는 많잖아요 세상에. 삼국지 같은 거. 근데 삼국지는 재밌잖아요. 왜? 영웅도 나타나고 지략도 나오고 아주 생각지 않았던 짜릿한 승리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 안에는 그만한 재미가 없어요. 이거 읽으면서 재밌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답답해요.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아주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아주 패리 아주 조잡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느낄 정도로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죠. 야,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 실컷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기록을 이처럼 지루하게 조잡하게 남겨가지고 우리 보러 뭐하란 말이냐, 일주일 내내 이거 묵상하니까 우리 다 침체됐잖아요 지금. 어쩌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더 기도한 거 있죠. 아, 도저히 저는 이거 갖고 주일날 설교 못하겠습니다 주님. 더군다나 감사절인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이 현실이 제가 한 주 동안 살았던 삶하고 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잡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치하고요,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족 안에 있는 일, 국가 안에 벌어지는 일,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 우리 주위의 관계들 속에서 뭐 친한 친구다 아니다 해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조잡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하고 크게 다르냐?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 쓰셨어요? 좀 괜찮은 일들이 있었나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파워가 안 느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누구 하나 좀 보고 마음을 줄만한 인물도 없고, 스토리상에 뭔가 익사이멘트도 없고, 우리의 삶에 참 지루하게 하루 이틀 지나가고, 뭐 직장이건 어디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크게 건질 게 없다.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일까? 왜 도대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나이브한 사람이 돼가지고 통찰력도 없고, 적어도 그 위태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미래를 떠맡긴 그러한 리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좀 통찰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예?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사람 믿다가 그냥 뒤통수 맞아 죽고, 이스마엘은 너무 나쁜 사람이고, 요하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니까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삶의 현실이 그거예요. 별것 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고함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년씩 마음의 원한을 품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마음으로 아이 쓸데없는 인간들 이렇게 한 번씩 싸잡아서 욕도 해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냥 제 상태가 그랬어요. 지난주가 좀 좋은 일도 많았는데 제 상태가 아이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근데 그러던 참에 갑자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그래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아니잖아. 뭐 몇 년 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영적으로 좀 감수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과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뜻밖의 표현이죠.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당신들에게 보살피라고 맡겼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야 조심해라. 눈여겨봐라.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 한 명이라도 또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자기의 밥으로 삼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다음에 나와요.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에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은 사나운 이 늑대 같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너에게 이끌기 위하여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너의 흥미로움을 위하여 너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다시 프레쉬하게 찾아온 충격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네가 죄인이다. 사나운 늑대들이 어슬렁거린다고 으르렁거린다고 너희가 그 앞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아라. 어쨌든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패턴을 보면 이래요.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옛 언약이 파기되는데 그 파기되는 것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알죠? 옛 언약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강권적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요. 홍해를 통하여 저들이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저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가죠? 다윗 왕조의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도성 안에 벌어지는 예배 공동체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이 드러나고 세상 끝까지 비춰지는 이러한 어떤 이 구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그 예루살렘이 외세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 상황에 결국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방황하는 유랑민처럼 바뀌어지는 것이죠. 남은 자 몇 명 없죠. 포로로 잡혀가고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죠. 과연 이 사람들마저 다 끝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애굽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언약 백성이 처음 나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가면 망한다.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4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주께 좀 부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2장 3절이죠. 하나님께 좀 여쭈어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여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이 땅에 눌러 있어라.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유다 땅에 있어라.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까지다. 바벨론에 의하여 처절하게 망가진 이 땅을 내가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너희가 여기 머물겠다면 내가 너희를 여기에 심겠다. 내가 너희를 여기에 세우겠다. 너희를 남은 자로서 새로운 기반으로 만들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자,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다리아가 죽었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바벨론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명히 와서 보복을 할 것이고 모든 주민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우리마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3장 2절로 갑니다. 막 빨리 가죠.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나왔죠.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You lie.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내가 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하기 위함이다.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안을 비롯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도 이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적어도 이 에피소드에서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 뭔지 알아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애굽 갈 마음 다 정해놨어 이미. 그러고 나서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Already decided. 마음속에 애굽 가기로. 왜?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야. 돈 벌어야 돼요. 권력 잡아야 돼요. 예? 나를 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하여튼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안이 계산 다 해놨어요. 애굽으로 가야 살아. 남아있으면 죽어.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뭐하러 여쭤보는 거예요? 에? 가라. 그 말 한 번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만 없어서. 근데 하나님 갑자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가버려. 그게 이제 요한안의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좀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자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민족적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이 주어져 있어요. 시편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가나안에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구원의 방향을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심으신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애굽으로 그냥 그대로 고백,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인도해 주셨던 옛 언약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거꾸로 역행해서 결국은 살았던 방법 옛날 그대로 다시 꼬리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만해져서.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은혜의 역사를 역행한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구원의 부르심에 전혀 합당치 않은 역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진실되지 않은 말들, 어떤 마음의 불평과 불만, 우리 어떤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죄는 질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구원을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니까 고맙게도 굿뉴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웃라인 보시고 알았을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스토리는 어디로 간다.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굿뉴스를 찾다 46장까지 갔다니까요. 46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특별히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흩었던 모든 나라를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앞부분에서 벌써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Covenant Breaker, 언약의 파괴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Covenant Keeper,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은 자가 다 애굽 가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이들을 세운단 말인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구루터기가 되도록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 뿌리 안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때 좀 유의해 봐야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큰 갭이 하나 있죠. 바벨론 포로기가. 근데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한 줄기가 남아서 결국은 위대한 남은 자 단 한 분, 다 남은 자들 다 방황해서 없어지고 한 분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한 여인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왜 멋진가 하면은, 자 여러분 봤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첫 언약이잖아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 내용 속에 이 언약이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방황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근데 딱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남은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샥 등장을 하시더니 그분이 어떡하죠?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나오시고. 이게 뭐예요?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 같은 예수님이 재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나오시는 곳이 어디죠? 광야의 40일, 40년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재현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셔야 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클레버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싸움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그 모든 기반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가 들렸던 뱀처럼 높이 들리리니 나에게 오는 자들마다 내가 그들을 다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겠다. 십자가로 다가오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들로 그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언약의 이 흐름, 결국은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부활한 주의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의 이 리더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 대표자가 되셔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단 한 분의 남은 자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요한한처럼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달리아처럼 나약하게 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죽임은 대속의 죽임이었고 도리어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수도 없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의 답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좀 더 많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등이 따스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난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게다랴건 이스마엘이건 요한난이건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겠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초청 앞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게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지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문턱까지 가서 지금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그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면 회개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돌이킴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